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범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종제 22주간 목요일인 오늘은 장성본당 박래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뭏에서 조금 저어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뭏에 대어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허탕을 치고 오리 빠진 어부들이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사람들. 실망과 무기력으로 가득 찬 그들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하느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성실한 종들이 준비되는 과정으로 비춰집니다.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그들이지만 깊은 데로 저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의 자세로 응대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만약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갔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밤새 애쓴 보람도 없이 물고기 하나 손에 쥐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의 반석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따른 순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순명이란 자신의 지식과 사고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권위에 대해 신뢰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평생 고기를 잡아온 시몬은 자기 경험과 판단을 제쳐놓고 목수 출신인 예수님의 공고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 이르도록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해도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가르침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든 시몬의 겸손함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미래의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거두어들이고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이 장면에서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페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도 전에 이 시점에서 시몬을 시몬 페드로라고 칭합니다. 우리들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두고 왜 기뻐하지 않고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몬의 눈에 물고기보다 예수님의 권위, 능력이 먼저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나는 권능 앞에서 죄스러움으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순간 시몬은 베드로로 거듭나게 됩니다.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어부들이 사도로 거듭나는 과정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손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병든 장모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시몬은 예수님을 스승님이라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잠시 오늘 예수님 권능을 체험하고 스승님이라는 호칭은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부로서의 삶에서 사도로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바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시몬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은 따름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사실 내 것을 두 손에 꼭 쥔 채 주님을 따름으로써 더 나은 신앙 생활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는 한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부로서의 경험을 내려놨듯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만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림으로써 그리고 우연히 주님을 따름으로써 놀라운 권능 앞에서 체험케 될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 빕니다.
일분결이 이문한 신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영원히 떼어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한 우상 숭배나 미신 행위를 배격하고 우리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그릇된 주장이나 사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삶을 살면서 성령께 의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메이븐에서 펴는 박지현의 참 괜찮은 태도 가운데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실은 유모차를 끌고 고물상 안으로 들어오는가 싶더니 문 앞에 힘없이 쪼그리고 앉았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설탕물만 간신히 먹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그렇게 폐지를 팔고 받은 돈은 2,500원. 고물상 사장이 요크루트를 건네자 목이 말랐는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아 바로 요크루트를 들이켰다. 그때였다. 손에 힘이 없는 탓일까. 할머니가 500원짜리 동전을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곤 동전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그걸 못 찾아서 한참 동안이나 손으로 땅을 더듬거렸다. 1분쯤 지났을까. 관찰자로서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던 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보였다. 땅을 더듬는 할머니의 손을 보며 50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려운 탓에 고물값마저 떨어져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가를 넉넉히 챙겨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한 고물상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돈을 어느 정도 챙겨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는데 가격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미안합니다 하고 돈을 드려요. 쓸모가 없어 내다버린 물건을 사람들은 흔히 쓰레기라고 한다. 하지만 쓸모없는 것들을 주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쓰레기가 아니다. 부지런히 모은 만큼 무게는 더 나가게 마련이고 그만큼 하루 벌이도 늘어난다. 이보다 더 정직한 밥벌이가 또 있을까? 그러나 고물을 주우러 다니는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고물을 팔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은 어느 식당에 갔는데 아무도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더라고 했다. 노숙자인 줄 알고 그랬던 것 같다며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쓰레기를 만지는 자신을 보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려도 부지런히 일해서 그걸로 먹고 살기에 떳떳하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두 아들 대신 돈을 벌어야 하는 71살의 할머니한테 폐지를 줍는 일은 허리가 꼬부라지고 배운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다. 78kg 나가는 수레를 끌 수 있고 부지런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또 어느 남편이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일이고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공이 경기가 어려워 아파트 건설 일이 줄었을 때 단 만 원이라도 벌기 위해 하는 일이다.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벌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겐 쓸모없어 버린 쓰레기가 이들에겐 귀하게 보이는 것처럼 고물을 줍는 일도 누군가의 생을 가능하게 하는 빛나는 일이라고. 그러고 보면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다.
시편 146장 내용인데요. 알렐루야라는 제목이죠.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알렐루야 जिसका सहायक ईश्वर है जो अपने प्रभु का भरोसा करता है ईश्वर ने ही स्वर्ग और पृथ्वी को बनाया हालेलुया
시편 146장 내용 알렐루야 감상해 보셨습니다. 예, 가브리엘 포레 작곡의 레퀴엠에 있는 삐의 예수입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맛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주일 미사에서 교황은 장벽을 허물고 증오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 정치운동이 부상하는 것을 비판하는 한편 대화 촉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편견이 있을 자리가 없고 이웃과 우리를 분리하는 안전구역도 없으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정치적으로 민족주의에서도 드러나는 배타적 사고방식도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특정 국가나 정치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티칸의 수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레오는 또한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단절되어 있고 무관심에 마비되어 있으며 외로움에 압도당한다는 고인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회상했습니다. 교황에 취임한 직후 레오 1세는 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인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는 평화가 교황직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이고 정의로운 평화와 가자지구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1964년 이후 데이터에 따르면 주류은행의 평균 금리는 1987년 6월에 20.5%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인포매트릭스 수석 예측가 가레스 키어너는 19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964년 이전 데이터에서는 6.57%를 넘는 수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어너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75%로 떨어졌다고 해서 오늘날의 주택 구매자들이 쉬운 상황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명목 금리는 높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는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 상한에 할애해야 해서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채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소득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상한액이 훨씬 더 관리하기 쉬운 수준으로 돌아왔고 고인플레이션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쉬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1년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1980년대 정점보다 소득 대비 상한액이 약간 낮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은 향후 30년 동안 막대한 빚을 짊어져야 하고 심지어 집값은 구매했을 때보다 15%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모두 손해를 본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2024년 중반 이후 크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중앙은행 RBNZ의 기준금리 OCR 인하를 예상하며 단기 고정금리를 선호해왔고 특히 올해 1월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6.8%가 변동금리이거나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약 2,107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5월 OCR이 3.25%로 인하된 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더 긴 만기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5월에서 7월 사이 6개월에서 1년 내 재조정될 대출 규모는 1,002억 달러에서 1,187억 달러로 180억 달러 이상 늘었고 2년 내 만기도 약 9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변동금리와 3개월 만기 대출은 같은 기간 합계 약 25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비록 단기이지만 너무 짧지 않은 만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7월 기준 1년 내 조정될 대출 규모는 1187억 달러로 2016년 이후 최대치였지만 전체 잔액 대비 비중은 과거만큼 높지 않습니다. 현재 총 모기지 잔액 중 약 3분의 1이 1년 고정금리에 해당하며 이는 장기보다는 단기적 금리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 완공 건수 감소율이 둔화되면서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가 6월에는 다시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발표한 준공 필증 Code Compliance Certificate CCC 발급 수치에 따르면 오클랜드에서 매달 완공되는 신규 주택 수는 2023년 10월 194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이 수치가 1256건까지 떨어졌다가 5월에는 1316건으로 잠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6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120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준공필증 CCC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시의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건축허가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발급되므로 이는 향후 공급량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신규 건축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감소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6월에 지난 12개월간의 월 평균 준공 필증 발급 건수는 1286건으로 5월의 수치에 비해 단 10건만 감소했습니다. 6월의 월 평균 수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감소폭은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2월에는 57건이 감소했던 것에 비해 6월에는 10건만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재 오클랜드의 주택 건설 경기 침체가 곧 바닥을 찍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시장은 평탄한 상태로 가격은 조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회복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넬슨 인버그 카길 뉴폴리무스드의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스본, 헤이스팅스, 네이피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이 올해만큼 점차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매물수가 감소되고 있어 판매가 증가하면서 가격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리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점차 주택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급격한 회복을 보이기도 합보다는 천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말에는 소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S&P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뉴질랜드의 공공부채가 국제기준에서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웰링턴에서 열린 토론에서 마틴 푸 수석분석가는 해외 투자자들이 대차 대조표는 좋지만 손익은 나쁘다고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부채 자체보다는 이자 비용이 문제라며 현재 뉴질랜드는 국방비보다 이자 지출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부채가 크게 늘어났으며 향후 위기를 대비해 재정 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 수석은 정부가 민간 투자 유치와 공공 민간 파트너십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외환 신용 등급은 AA+로 안정적이며 국내 통화 등급은 최고 등급인 AAA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경상 수지 적자는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AMP는 향후 2년 내 두 적자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으면 신용등급은 안전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 수석은 또 뉴질랜드를 포함한 선진국들이 고령화, 기후변화, 국방비 증가 등 구조적 지출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기업과 가게는 부채를 줄였으나 공공부문은 여전히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 헬스 뉴질랜드가 옴부즈맨의 판단에 따라 뉴질랜드 간호사협회 NZNO의 공식 정보 공개 지연 및 거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옴부즈맨은 보건부가 간호사 인력 부족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을 1년 가까이 지연하고 거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NZNO 전략연구원 나탈리 자크스는 2024년 4월 지역별 인력 부족 교대 근무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공식정보법 Official Information Act OIA에 따라 기관은 20영업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부는 기한을 연장한 뒤 2024년 8월이 되어서야 협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비록 이후 공유 관계법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었지만 기밀 유지가 조건이라 NZNO는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옴부즈맨은 보건부의 정보 공개 지연 및 거부 이유가 모두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으며 보건부가 OIA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부 정부 서비스 담당 다니엘 코는 NZNO에 보낸 서한에서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하고 OIA 의무 이행을 위해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과는 전국 간호사들의 두 번째 파업을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보건부가 OIA 요청 처리에 대해 반복적으로 비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 흐리고 일부 화창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밤늦게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지희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로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랭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만, JP 에듀케이션, 전망좋은창, JMP 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가톨릭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셜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는 한인 예술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제뉴 한인 미술인 협회입니다. 오늘은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마이랑기 아트센터에서 제24회 정기전시회 Whispers of the Spring Breeze 봄바람의 속삭임을 개최하는 제뉴 한인 미술인 협회 회원들과 함께 전시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뉴 한인미술인협회가 준비한 제24회 정기전시회 Whispers of the Spring Breeze 봄바람의 속삭임이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마리랑기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한인 예술가들의 다채로운 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9월 20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오프닝 행사에서는 모든 참여 작가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으며 풍성한 다과와 함께 따뜻한 봄의 향기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 그 자기소개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회장 맡고 있는 최소영입니다.
네, 저는 총무를 맡고 있는 김미라입니다.
네, 회계를 맡고 있는 이진숙입니다.
네, 저는 신입 회원 최정원입니다.
예, 먼저 그 제뉴 한인미술협회는 어떤 단체인지 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최소영입니다. 제뉴 한인미술인협회는 2002년에 창단되어 한국과 뉴질랜드에서 미술을 전공한 이민자들과 미술 교육을 받은 한인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 전시회를 통해 한민족의 예술 정체성을 지키고 현지 예술인들과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죠. 올해가 제24회차로 벌써 꽤 오래된 미술문화단체입니다. 최근 들어 저희 미술인협회는 미술을 사랑하는 비전공자분들도 입회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미술가들과 친목과 교제를 더욱 활발히 하며 뉴질랜드에서 한인 미술가로서 존재와 삶의 의미를 찾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아가는 다민족 문학 속에서 한류의 미적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미술과 관련된 것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며 1년에 한 번 정기 전시회를 통해 각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신들의 작품들을 교민과 지역사회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몇 분의 임원분들도 참석하셨는데요. 예, 현재 임원분들은 어떻게 되시고 예, 회원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체 회원은 현재 19명이고요. 임원진은 회장 최소영, 총무 김미라 선생님, 회계 이진숙 선생님, 고문 정은영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로 협회에 들어오신 최정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이번 전시의 주제가 Whispers of the Spring Breeze인데요. 왜 Whispers of Spring Breeze일까요? 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미라입니다. 올해로 24번째 맞이하는 뉴질랜드 한인미술인협회 정기전시회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올해는 Whispers of the Spring Breeze, 봄바람의 속삭임이라는 주제로 봄이 전하는 생명력과 평화의 메시지를 다양한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봄의 아름다움과 삶의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예술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은 분들, 그리고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끼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예술가들의 열정과 창의성을 가까이에서 느껴보실 수 있는 이번 전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처럼 마음을 이루만져줄 이번 전시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번 전시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최소영입니다. 전체 회원 19분 중에 이번 전시를 준비하신 회원분들은 총 13분이십니다. 전시 작품들은 오일 페인팅, 유화저, 그리고 아크릴릭 페인팅, 수채화, 민화까지 있고요. 입체 작품으로 한지 공예와 목각 공예 작품들이 있습니다.
예,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가분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출품작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 주시죠.
이진숙입니다. 아,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 꿈을 안고 미대 진학을 위해 입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아, 그런데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역자의 길로 가게 하셨고요. 그래서 결혼 후에 붓을 든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시 붓을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그림을 그리면서 제 안에 그림에 대한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이스트쇼에 처음으로 출품한 작품이 뉴 아티스트상을 받게 되면서 큰 용기를 얻었고요. 그림도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그림 그리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캔버스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달하며 성장하고 싶고요. 요번 작품들은 봄바람처럼 소소한 행복을 그렸습니다. 특히 인물화는 삶에서 지나칠 수 있는 행복을 포착해서 그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소영입니다.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협회의 창립 멤버로 회원들 중에 가장 오래된 회원입니다. 말씀드리고 보니 연식이 꽤나 오래돼서 부끄럽네요. 이번에 전시 작품에는 가로 130cm, 세로 82cm의 큰 캔버스에 오일로 그린 전형적인 풍경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유화 본연의 마띠에르가 잘 살아있어 전통적인 풍경화 유채꽃밭을 그렸습니다. 유채꽃 하면 한국에선 제주도를 연상하겠지만 뉴질랜드에선 남섬의 동해안에 있는 오마루와 티마루 사이쯤 되는 바닷가에 장대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하늘과 바다 그리고 유채꽃밭 이렇게 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기에 그 광경을 봤을 때 그 영감은 그림으로 연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중에 큰 캔버스에 옮기게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은 퀸스타운의 상징적인 리마커블스를 다양하게 혼합 재료를 사용해서 텍스처를 강조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두 작품 다 뉴질랜드의 풍경을 그렸네요. 한참을 추상화만 그리다가 이번 전시회가 규모가 작다 하니 각각의 장르가 나오면 좋겠다는 취지하에 유화도 준비했고 전형적인 풍경화도 준비했습니다.
김미라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이민 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개인 화실을 운영하면서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가르치고 왔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한국 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문화센터에서 서양화 클래스를 맡아 함께 그림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에서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요. 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술 교육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림을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일은 제게 가장 큰 보람이자 소명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면서 제 개인적인 시간도 많아졌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작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할 작품 역시 유화로 그린 꽃 그림입니다. 꽃의 아름다움 속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담고 싶어서 세밀한 표현에 공을 들여봤습니다. 보라색 아이리스는 깊이 있는 보랏빛 꽃잎에 곡선을 섬세하게 담아내며 강렬하면서도 고요한 생명력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피어나는 해바라기 에너지를 원형 캔버스에 담아 희망과 따뜻한 생명의 빛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림을 통해 많은 분들과 삶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상화 작가 최정원입니다. 28년 전에 이민원으로 뉴질랜드 초창기에 저희 전남편과 조그만 공예 상품점과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마오리 문화 그리고 남태평양 섬나라들의 문화를 접촉하면서 많은 영감들을 받았고 그 계기로 저는 미술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시기에는 유화들을 많이 그렸고 그린스톤 깎는 기술도 배우게 되었죠. 예술을 하고 싶은 욕망이 컸던 저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려고 AUT에서 섬유 디자인 및 스크린 프린팅을 공부했습니다. 그때 당시 명성이 있는 패션 어워드에서 출전을 해서 한 해는 파이널리스트로 선정, 그 다음 해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2등상과 이브닝 드레스 카테고리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개인 사정으로 패션 디자인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고 전업에만 전념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항상 마음에 묻혀 있었죠. 이진숙 선생님처럼 저도 코비드-19 팬데믹 때 그동안 쌓였던 열정을 폭발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럭다운 때 엄청나게 그림을 그렸고요.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테크닉들을 시도하는 좋은 개발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 퀴미아트 어워드에서 제 한 작품이 3등으로 수상을 받았으며 그 계기로 현재 미술인들, 아트센터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그룹 전시회 등 제가 미술계 쪽으로 참여하는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또 제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이번 제뉴 한인 미술인 협회 전시회에 준비한 작품들은 수많은 연습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 추상화들은 보통 강렬한 원색과 힘찬 브러쉬 터치를 응용했는데요. 이번 작품들은 제가 잘 쓰지 않는 원형 캔버스에 소프트한 톤으로 제 자신을 자중하며 그린 작품들입니다.
예,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그 제뉴 한인 미술인 협회에 아마 들어오게 되신 아마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이진숙입니다. 처음에는 ANP 아티스트 멤버로 활동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키위들이라 저 혼자 한인으로서 약간은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인미술인협회를 소개받았는데요. 워낙 전공자 위주의 모임이라 망설이며 미루고 있었습니다. 전공자들 앞에서 작아지는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깝게 느꼈는데요. 그러던 중 제 그림이 팔리기 시작하고 컴피티션 심사위원들의 독특한 기법이라는 평가와 응원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컨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확신 속에서 제뉴 미술인 협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최정원입니다. 제가 처음 제뉴 한인 미술인 협회를 접하게 된 것은 201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해에 대본포트에서 특별 전시회를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 최소영 회장님, 정은영 선생님, 이은시 선생님 등 아주 뛰어난 화가분들이 작품들의 전시회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현지인 남편과 살면서 한인 커뮤니티와는 좀 동떨어진 삶이어서 한국의 정감이 너무 그리웠죠. 그때 저는 나도 언젠가는 이런 단체에 소속이 돼서 작가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독학으로 미술을 했던 제가 감히 넘어설 수 있는 문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했죠. 그러다가 어느 한 날 15년이 넘게 근무한 주얼리숍에서 고객님으로 방문하신 최소영 회장님을 근년에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 회장님 페이스북을 따랐고 화가로 활동을 하신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짜 인연은 김장김치였어요. 올 초에 우리 딸이 키위 친구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해보자고 해서 30년 만에 김장을 한번 했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페북에 올렸는데 최소영 회장님께서 코멘트를 하셨고 김장김치를 나누어 드리게 되었지요. 이렇게 몇 번 오가며 정을 나누다가 어느 한날 제가 제뉴 한인 미술인 협회를 여부를 여쭤보았고 회장님께서 회원 가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소한 경력과 능력을 믿어주시고 환영을 해주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처음으로 정기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술인 협회에 들어오신 지가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신데요. 예, 얼마만큼 그 미술 작가로서 성장을 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진숙입니다. 비록 1년에 한번 전시회를 준비하지만 그 기간 내내 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길에 감탄하고 경이로움에 젖어 사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변화되고 충만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욕심내지 않고 묵묵히 붓을 잡다 보니 개인전을 열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요. 무엇보다 큰 은혜는 사물을 바라보는 제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장이고요. 앞으로도 제 그림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자 찬양이 되고 싶습니다.
예, 작품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지요? 예, 힘든 점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최정원입니다. 저의 작품 활동은 한 용어로 말하자면 힐링입니다. 제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받은 트라우마, 그리고 매일 삶에서 생성되는 앵자이티, 스트레스, 사회적 강박관념 등 여러 가지이죠. 특히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이나 친구를 죽음으로 잃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들은 쉽게 치료되지 않아요. 사실 제 가족 안에서도 평범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험을 겪으면서 헤쳐나가기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명상 아트클래스와 힐링 아트클래스에 참석하면서 깊게 명상하는 걸 배우게 되었고요. 그것을 제 작품에 창조하는 데 순응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어요. 이 테크닉을 반복하며 그린 작품들은 제 마음에 깊이 새긴 상처들이 힐링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품 활동을 하면서 힘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힘든 건 슬럼프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이죠. 또 하나는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획이 아직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기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림이 본인들에게 준 아마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미라입니다. 이민자로서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제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그리움은 제 그림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고 꽃과 자연을 그릴 때 더욱 강한 생명력과 따뜻한 감정을 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와 예술적 시각을 접하면서 제 작업은 이전보다 더 확장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림은 단순한 표현을 넘어 저의 정체성과 삶의 경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고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솔직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작품 활동은 제게 일상의 기쁨이자 삶을 질탱하는 중심이며 앞으로도 그림을 통해 이민자로서의 경험과 내면의 이야기를 계속 풀어내고자 합니다.
네, 이진숙입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데요. 늘 스스로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회 속에서 저에게 그림은 숨구멍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제 자신은 작아지고 그분은 커지십니다. 그 과정에서 제 문제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눈도 길러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쉽게 느껴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어렵고 바쁜 삶 속에서도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치매에 그림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만 무엇을 하시든지 숨구멍 하나쯤은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살아갈 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그 작품 활동이 본인의 삶과 또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최정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 활동은 제 삶의 아주 큰 부분이죠. 인간은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재충전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미술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작품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재충전하고 자가 치료할 수 있어서 큰 은혜이고요. 또한 저의 힐링되는 과정에서 창출된 작품들을 보시는 분들께서 정신건강 회복에 많은 반영이 된다고 믿습니다.
작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영감을 보통 받게 되나요?
최정원입니다. 이번 작품들을 영감은 제가 늘 사랑하는 노을과 하늘 그리고 민물이 빠져나간 바닷가에서 찾을 수 있는 천연 물질들이었어요. 일부러 휴가까지 받고 영감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곳들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첫 작품의 She Hadn't Gone Far는 특별히 제 딸을 생각하면서 그렸는데요. 그 아이가 힘들게 이겨낸 삶을 이 작품으로 표현해봤습니다. 두 번째 작품 As I Began to Love Myself, Authenticity는 몇 년 전 제가 읽은 찰리 채플린의 시에서 감명을 받아서 그려본 작품입니다. 저는 이 시로 시리즈 작품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 Eternal Dusk는 추상 정경화로 초봄에 해가 진 쌀쌀한 바닷가를 그렸는데요. 뉴질랜드의 선셋은 사시사철 그 자체가 제게는 영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작품 Pulse of Hidden World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직관적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명상을 한 뒤에 제 마음의 움직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는 분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르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이라 재미가 있고요. 위아래 또는 옆으로 이 그림을 어떻게 방향으로 거느냐에 따라 느낌들이 반전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예,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그 출품 작품을 만들기 위한 구상은 어떻게 찾아내고 또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그 부담없이 말씀해 주시죠.
김미라입니다. 보라색 아이리스는 아이리스의 강렬한 곡선을 보면서 섬세한 곡선을 깊고 풍부한 보라색 색감 속에서 꽃잎이 겹겹이 펼쳐지는 것에 생명력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을 머금은 듯한 아이리스는 제가 보기에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서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져서 생명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고자 했습니다. 해바라기는 이번에 원형 캠퍼스에다가 그렸는데요. 해바라기는 늘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드는 꽃입니다. 원형 캠퍼스를 선택해서 해바라기의 활기와 원초적인 에너지를 담고자 했습니다. 강렬하고 노란색 꽃잎과 짙은 녹색의 대비가 생동감을 더 해주면서 보는 이름 하여금 밝은 희망과 따뜻한 위로를 느끼게 그려봤습니다. 이번 연작에서는 해바라기의 다양한 각도를 담아내고 꽃의 생명력과 끊임없는 움직임을 강조해봤습니다.
이진숙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꽃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풍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그 현지 그 사람들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게 됐는데요. 뉴질랜드 풍경은 잘려나간 구루터기를 보면서 뿌리만 살아있다면 다시 싹이 나고 잎이 자랄 수 있다는 그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 두 작품 인물화를 그렸는데요. 하나는 인도의 한 시장에서 물건을 사주는 남편에게 마음을 다한 미소를 건네는 순간인데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진정한 행복이다. 우리가 이 행복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순간을 우리는 잘 포착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을 치는 목동 할아버지인데요. 힘든 일을 하는 중에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보내는 그 할아버지의 그 인상 깊은 미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동안에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좀 가슴을 착 펴고 그리고 한숨 고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네, 최소영입니다. 저는 요번에 그 추상화 작품과 풍경화 작품 각각 뉴질랜드를 배경으로 두 작품을 냈는데 칼라톤이 하나는 유채꽃을 바탕으로 해서 노랑색입니다. 이 노랑색은 금을 좀 상징해서 그 집안의 부를 좀 쫓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 리마커블스를 그렸던 거는 그 전에 제가 큰 작품으로 여기 뉴질랜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가족이 뉴질랜드를 기념한다는 차원에서 제 큰 작품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 퀸스타운 그 리마커블스를 가져가셨는데 그렇듯이 저한테는 가장 그 시절에 크게 그린 작품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런 또 운이 또 한번 따라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작은 작품으로 리마커블스를 준비했습니다.
한인 미술은 협회 전시회가 현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활동 계획은 없으신지요?
최소영입니다. 저의 협회 새로운 계획은 내년 정기 전시회 때 판매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현지 자선단체에 기부금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각박해진 현대사회에서 저의 협회가 아름다운 문화도 전달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계기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회로 저희 협회가 현지 사회에 더 알려지고 또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기로서는 벌써 많은 분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계시고 또 관심도 있으셔서 저희 작품들을 소유하시게 되는 동시에 좋은 일도 하시게 되겠지요. 자선재단 선정은 협회 회원님들과 상의해서 내년 전시회 계획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20일 오후 3시에 마이랑이 아트센터에서 전시회 오프닝 행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캐시알 초대석에서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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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24회 정기전시회 Whispers of the Spring Breeze 봄바람의 속삭임을 마이랑기 아트센터에서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최하는 제뉴 한인미술인협회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개시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의 향기 우리 가락의 향기 새해 첫 방송 첫 곡은 해금 북주곡 두꺼비를 들어보시겠는데요. 작곡과 피아노의 방정교 해금의 노우나 클라리넷의 시보은의 연주로 두꺼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정효가 작곡한 해금 독주곡 두꺼비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경상도 아리랑인데요. 경상도 아리랑 하면은 남부지방 우리 지역인데 이것을 북한 계량악기를 연주하고 북한 창법으로 노래하는 중국 연변의 젊은 여성 동포들로 이뤄진 아리랑 낭랑의 음악입니다. 윤은아, 정아경, 박연형 등의 반주와 김은희의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리랑 낭낭이 노래하고 연주한 경상도 아리랑을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신천년 만세라는 곡인데요. 신천년 만세는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를 검은고, 가야금, 양금, 대금, 단소, 해금, 쇠피리, 장구 등의 편성으로 연주하는데 오늘 들으실 이상구가 작곡한 신천년 만세는 가야금, 검은고, 해금, 양금, 철금, 장구 등의 연주가 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연주로 신천년 만세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LG마트,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로운 주택 완공 건수 감소율이 둔화되면서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가 6월에 다시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볼로디미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역대급으로 장기화했던 소비 부진도 최근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주춤한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된 주일 미사에서 교황은 장벽을 허물고 증오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 정치 운동이 부상하는 것을 비판하는 한편 대화 촉구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편견이 있을 자리가 없고 이웃과 우리를 분리하는 안전구역도 없으며 안타깝게도 지금은 정치적 민족주의에서도 드러나는 배타적 사고방식도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특정 국가나 정치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바티칸의 수장으로 선출되기 전에 소셜미디어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레오는 또한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단절되어 있고 무관심에 마비되어 있으며 외로움에 압도당한다는 고인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회상했습니다. 교황의 치침한 직후 레오 1세는 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첫 메시지인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는 평화가 교황직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이고 정의로운 평화와 가자 지구의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헬렌 클락 전 뉴질랜드 총리는 중국에서 열린 군사 퍼레이드 참석이 애매한 결정 라인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클락과 존 키 전 총리는 중국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현직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90분간 진행된 행사에는 군용 차량 행진, 중화기, 수천 명의 군인과 여성 장병, 전투기와 헬리콥터 편대 비행이 포함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서서 행사를 주재했습니다. 클락과 키는 도착 후 시 주석과 악수했으며 사진에는 호주 전 외무부 장관 밥 카와 가까이 있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클락은 자신과 키 전 총리 외에도 여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전직 정부 수반과 장관들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사적으로 참석한 것이며 뉴질랜드를 대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이는 두 전직 총리가 뉴질랜드와 중국 간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역할을 인정받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클락은 푸틴이나 김정은과 만나지 않았으며 그것을 상당히 안도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클락은 이번 행사가 전쟁 종식을 기념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기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오프 외곽에 위치한 머큐리사의 응아 타마리키 지역발전소에 다섯 번째 발전기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지열 에너지 잠재력 확대를 추진하는 시점에 이루어져 의미가 큽니다. 머큐리의 지역 프로젝트 프로그램 매니저인 에이미 맥그리거는 새로운 발전기가 연간 390GWh의 전력을 생산하여 타우랑가시 전체 주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전력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지역 발전은 지하 깊은 곳의 뜨거운 물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뉴질랜드의 지열 자원은 주로 타오퍼 화산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맥그리거는 이러한 자원을 가진 것에 대해 뉴질랜드가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셔인 존스 자원부 장관은 정부가 지열 발전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가 그동안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지열 확대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지열 계획 초안은 15년 내에 지열 에너지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존스 장관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초임계 슈퍼 크리티컬 지열을 무한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처치에 위치한 한 유제품 가게에서는 과일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큰 인기를 끌어 첫날에만 2만 달러, 하나 약 2,500만 원치를 팔렸다고 합니다. 메가 디스카운터스 유제품 가게 존 패터슨은 8월에 200박스의 아이스크림이 도착한 날 수백 명이 리치몬드 매장 앞에서 줄을 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은 거의 2주 동안 품절되었지만 매일 70명까지 가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과일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과일처럼 향기와 맛이 나며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속과 바삭한 초콜릿 껍질로 덮여 있습니다. 종류로는 망고, 복숭아, 레몬, 라임, 포도, 사과, 딸기 등이 있습니다. 존 펠틀스는 이 아이스크림은 제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텔스는 이 인기 아이스크림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7월에 틱톡에서 바이럴되기 시작한 것을 보고 이를 뉴질랜드로 가져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을 우리나라에도 가져와야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아렌지스에 말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8월 초에 12개씩 200박스가 첫 배송되었고 가격은 개당 7불 99센트 뉴질랜드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첫 배송을 받고 틱톡에 영상을 올리자 고객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파텔 씨는 전했습니다. 또한 현지 콘텐츠 제작자인 앳 크라이처치걸이 영상을 올리자 매장은 더욱 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몇 시간 만에 수백 명이 가게 밖에 보였고 그날 전량이 다 팔렸습니다. 틱톡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해시 아이스크림 해시태그는 7월 말부터 급격히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8월 말까지 3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인 프루더 제품입니다. 프루더는 파킨세브, 뉴월드, 포스쿠아터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뉴질랜드 전역의 유제품 가게에서는 다른 브랜드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스크림의 원조는 홍치라는 중국 기업으로 2020년 중국에서 복숭아 모양 아이스크림을 특허받았습니다. 가격은 더 비싸고 공급 차질로 인해 6월에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홍치의 수출 담당자인 케카오 씨는 이 회사가 2024년 9월에 처음으로 뉴질랜드 아이스크림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치는 북미에서 성공적인 판매를 거둔 후 뉴질랜드로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또 다른 사업자인 사미르 간디 씨는 오클랜드의 태 아타투와 도미니언 로드에 있는 두 매장에서 3주 전부터 이 아이스크림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테아타투 디스카운트 슈퍼에스는 현재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으며 오클랜드 외부에서까지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은 보통 한산한 시기지만 이 바이럴 아이스크림 덕분에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세계 브랜드 프루더, 프루티 비틀스, 히키스의 아이스크림을 취급하며 가격은 개당 5불 99센트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그는 이 아이스크림을 뉴질랜드로 가져오는 사업자는 정말 많습니다며 중국에서 수입하는 데는 최소 한 달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디 씨의 가장 좋아하는 맛은 프루트의 딸기 맛으로 크리미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고객들은 아이스크림의 제조사보다는 맛에 더 집중한다고 합니다. 한편 홍추와 프루트는 뉴질랜드의 유제품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두 브랜드 모두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루트는 알린짓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틱톡에서 또 다른 인기 아이스크림 등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니 과일 한입 아이스크림입니다. 하나의 통에 네 가지 맛이 들어있으며 각각 작은 과일 모양으로 되어 있어 먹기 좋습니다. 대형 아이스크림들과 똑같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1964년 이후 데이터에 따르면 주류 은행의 평균 금리는 1987년 6월에 20.5%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인포매트릭스 수석 예측가 가레스 키어너는 19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1964년 이전 데이터에서는 6.57%를 넘는 수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어너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75%로 떨어졌다고 해서 오늘날의 주택 구매자들이 쉬운 상황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명목 금리는 높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는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 상한에 할애해야 해서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채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소득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비 상환액이 훨씬 더 편리하기 쉬운 수준으로 돌아왔고 고 인플레이션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쉬워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1년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1980년대 정점보다 소득 대비 상환액이 약간 낮았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은 향후 30년 동안 막대한 빚을 짊어져야 하고 심지어 집값은 구매했을 때보다 15%나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모두 손해를 본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담보대출 시장은 2024년 중반 이후 크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택 소유자들은 중앙은행 RBNZ의 기준금리 OCR 인하를 예상하며 단기 고정금리를 선호해왔고 특히 올해 1월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56.8%가 변동금리이거나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약 2,107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5월 이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5월 OCR이 3.25%로 인하된 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더 긴 만기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5월에서 7월 사이 6개월 1년 이내에 재조정될 대출 규모는 1,200억 달러에서 1,187억 달러로 180억 달러 이상 늘었고 2년 내 만기도 약 9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변동금리와 3개월 만기 대출은 같은 기간 합계 약 250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비록 단기이지만 너무 짧지 않은 만기를 선호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7월 기준 1년 내 재조정될 대출 규모는 1,187억 달러로 2016년 이후 최대치였지만 전체 잔액 대비 비중은 과거만큼 높지 않습니다. 현재 총 모기지 잔액 중 약 3분의 1이 1년 고정금리에 해당하며 이는 장기보다는 단기적 금리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 완공 건수 감소율이 둔화되면서 오클랜드의 신규 주택 완공 건수가 6월에 다시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발표한 준공필증 Code Compliance Certificate CCC 발급 수치에 따르면 오클랜드에서 매달 완공되는 신규 주택 수는 2023년 10월 1,94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이 수치가 1,256건까지 떨어졌지만 5월에 1,316건으로 잠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6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1,208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준공필증 CCC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시의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건축허가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발급되므로 이는 향후 공급량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신규 건축 건수 감소가 있지만 그 감소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6월에 지난 12개월간의 월 평균 준공필증 발급 건수는 1,286건으로 5월의 수치에 비해 단 10건만 감소했습니다. 6월의 월 평균 수치는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감소폭은 매달 줄어들고 있습니다. 6월에는 57건이 감소했던 것에 비해 6월에는 10건만 감소했습니다. 이는 현재 오클랜드의 주택 건설 경기 침체가 곧 바닥을 찍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시장은 평탄한 상태로 가격은 조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경제 회복력이 나타나고 있으며 넬슨, 인버카길, 뉴플리무스 등의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스본, 헤이스팅스, 네이피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올해 말쯤 점차 회복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습니다. 매물수가 감소하고 있어 판매가 증가하면서 가격 경쟁이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리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점차 주택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급격한 회복을 보이기보다는 천천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말에는 소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 라우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비자,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09-441-2422, 휴대폰 번호 027-276-1919, JMP 라우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브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현지 시간 브라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회담할 준비가 됐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제안했습니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에 대해 가능하다며 마침내 젤렌스키가 준비된다면 그가 모스크바에 오게 하라 그러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올해 3차례 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직접 협상 대표의 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현재 러시아 측 협상 당장인 브라드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의 역할에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그는 터널 끝에 빛이 있다며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면서도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러시아는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본격적인 가자시티 장악 공세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주민의 대피를 막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3일 현지 시간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가자시티의 한 주민이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 조직 민간협조관 직원과 통화하며 우리는 남쪽으로 가고 싶지만 하마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하마스는 사람들에게 대피할 곳이 없다, 돌아가라고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진다며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마스가 해안가 등 주요 진출 입로를 막아선 탓에 주민들이 해안 샛길로 빠져 다른 경로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의 한 소식통은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이 대피 장소로 공고하는 가자지구 남부 상황에 대해 텐트, 식량, 의료시설 등이 부족하다며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는 또 가자시티를 지키는 것이 애국적 의무라고 선전전을 펴는가 하면 도시를 떠나려는 주민을 구타하거나 이들에게 총을 쏘는 등 물리적인 위협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진짜 성장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과 확장 재정 예산안이 마무리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역대급으로 장기화했던 소비 부진도 최근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미국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주춤한 한국 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 등 초혁신 기술의 정부 지원책이 집중되면서 소득 자산 양극화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4일 통계청의 가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비율은 5.45배로 작년 동기 5.36배보다 0.09배 확대됐습니다. 이는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을 가구 원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통상적으로 배율이 커질수록 분배가 나빠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1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악화하고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자산 양극화로 옮겨 붙었습니다. 작년 기속분 증여세 결정 현황을 보면 약 영세 554명 증여건수가 받은 금융자산은 39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1인당 평균 7천만 원을 증여받은 셈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태어나자마자 금융자산을 받아 증여세를 낸 아이는 102명, 증여 재산 가액은 101억 원 늘었습니다. 양극화 심화는 사회 이동성을 방해해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제약하는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처음 발표한 소득 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보면 2022년 소득 분위기가 전년과 비교해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 비율을 뜻하는 소득 이동성은 34.9%였습니다. 나머지 65.1%는 전년과 같은 소득 분위에 머물렀습니다. 소득 분위 이동성은 2019년, 2020년 35.8%, 2020년, 2021년 35. 0.0% 등 2년째 하락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그만큼 소득 상위 계층으로 올라서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자산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는 성장 잠재력 고갈 위기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2010년 3%대였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올해 1% 후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과 예산안에서 AI 초혁신 경제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부각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하지만 AI 등 기술 발전이 거듭될수록 소득,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AI 기술의 국내 총 생산 GDP 제고 효과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안정망 강화 등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성장 전략과 예산안에는 기술 발전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양극화 심화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은 찾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기존 양극화 대책도 구조개혁에 대한 고민이 없이 기존의 복지정책을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입니다. 매년 벌어지는 자산 격차는 부동산 시장 과열, 가계 대출 폭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관련 사회적 논의는 현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 인터레스티드.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7원 4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5원 6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9원 31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 흐리고 일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밤늦게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전지희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 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누시오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치맛,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제8회 멀티 어세스닉 댄스 페스티벌 2025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네팔 문화센터 NECC가 주최하는 제8회 다민족 댄스 페스티벌 2025입니다. 이 축제는 오클랜드 지역 여러 민족 공동체의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축제 기간 동안 식료품점과 음식 가판대가 운영됩니다. 9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에서 9시 빅토리아 파크에서 있습니다.
가톨릭 KCR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